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이 지으신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함께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신의 내주하심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말씀이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다루는 이 본문이 왜 그렇게까지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가장 근본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시는 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늘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님의 은혜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느낌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명하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성품의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하게 된다 해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신비로운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접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령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한 재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는 특별한 재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주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해주시면 그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뜯어 고쳐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혹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은사의 측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증거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성품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화 두 번째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세 번째 결과인 은사가 중요하다고 각각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신약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정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두 번째 결과인 성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때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라는 비난이었죠. 그런 비난과 함께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인들의 마음과 말과 삶의 모습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세상도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그 거룩함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나타났다고 다들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성화의 역사가 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내부적으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나 어디에선가 종교적인 열심들, 섬기는 일에 대한 열심들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살면서 직분을 놓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사역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전쟁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함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틈을 잡고 조금만 잘못하면 찍어내리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결국은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결과인 성화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하는 그 열심과 그 많은 노력들이 세상에게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네나 잘해라, 너네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런 비아냥이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결과인 성화의 열매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벌리면 벌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더 많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랑들이 식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밖에 안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봤을 때 세 가지 결과 중에 두 번째 결과인 성화가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먼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각성하고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의 여러 가지 불완전과 연약함이 아직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차츰 고귀하게 변화한다. 이런 점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만일 그 사람이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해서 더 나은 인간성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셈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예배당에 부지런히 다니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로는 아무도 자기가 진짜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의 품성에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품성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성격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늘 기도만 하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장하심으로써 먼저 우리의 인간성이 좋아 있게 그리스도적인 덕으로 바뀌어 나가는 생활이 진짜로 신령한 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다. 이 도덕적인 성격은 사람을 대할 때든지 하나님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하든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멀리 있는 굉장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생활 습관에서 드러나는 시시하고 너절하고 비천한 인간성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왔다 갔다 교회를 부지런히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종교적인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의식적으로 여기에 나의 큰 잘못이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따라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김홍전 목사님의 이런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설명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왔고 그것을 오랫동안 소홀히 여긴 결과로 이제는 정말 어디에부터 손을 대야 이것을 고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저조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부부가 기르는데 그 아이를 기를 때 부부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이를 부부가 돌보는 것일까요? 무르나 마나한 그런 질문이죠. 부부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잘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에게 대화하고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인도해 주겠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양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의 몸과 마음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상태, 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아이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옹알이 같은 말을 심어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애를 쓴다면 또 그 아이가 정말 꿈을 꿔서 앞날을 점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게 만들려고 힘을 쓴다면 또 그 아이가 손가락만 움직여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 여러분은 그런 부모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기이한 어떤 종교적인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인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한 성품과 품성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신령한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더 선명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더 분명하게 느껴져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못된 인간성, 부패한 본성들이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자라고 성장하는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뜨겁게 찬송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막 큰 종교적인 집회에서 큰 감동들을 받고 놀라운 어떤 행사를 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들 생각을 하시지만, 진짜로 은혜 받는 생활, 진짜로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나의 죄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하신 인도자인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실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든 직장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적인 그 품성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진짜로 은혜 받는 생활이고 진짜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진짜로 신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또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 같은 곳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도전과 감동과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원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체험하기 원하고 내가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짜릿한 흥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로 나의 어두운 성품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쓰디쓴 경험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혹은 종교적인 체험을 정말 짜릿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지만 차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와 같은 성령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역사를 차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약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함을 이겨내야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춰서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표와 그 방식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 심리, 종교적인 어떤 취향 거기에 그냥 내가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내용, 신앙의 목표 이것을 과감하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 개인의 성품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져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혹은 그런 일은 해봐야 표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인 성품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그 교회를 통해서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산이 많아지고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어떤 행사를 조직하고 어떤 행사를 할 수는 있겠죠. 큰 돈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교회로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현실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니면 해도 표도 안 나는 일이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내가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이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널리 전파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먼저 집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적어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 설교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큰 사실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세속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진짜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성령께서 내 안에 하셔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큰 사실이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기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믿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적인 생활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성령의 증거 혹은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역사를 절대로 기이한 종교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 강조하는 이 두 가지 큰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굉장히 특별한 삶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그냥 평범한 직업 가지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삶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안 특별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으니 이보다 특별한 삶이, 이보다 더 특별하고 더 존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특별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셔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학력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유명한 대학교를 안 나왔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돌봄으로 붙들고 계시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 아, 내가 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그리스도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성품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 성품을 드러내야만 하는지, 그 일이 왜 나에게 가능한 일인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안경알로 삼고, 안경알이 두 개잖아요. 그 안경 알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이 안경을 벗고 계신 거예요. 안경을 쓰시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별스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삶은 특별한 삶도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은 접어놓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셔서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믿음도 약하고 나는 정말 잘못하는 일도 많은데 나와 같은 사람 안에도 성령님께서 정말로 들어와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해 주실까? 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을 위해서 김홍전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신자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 다시 떠나시는 일이 없이 영원히 계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실 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흐른다고 하셨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가셔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거기에서 신선한 사역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보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일이 절대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도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에 휩싸여서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주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특별한 역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북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